룻기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짓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모압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이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의 은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신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에 왔으면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세상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떠나고 싶은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자기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편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게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는다는 이 말이 사실 그걸 뜯어보면은 사람들의 모든 욕심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산다는 것은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는,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몸도 마음도 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몸이 편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만이 몸이 편하다는 것은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할 것을 돈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의 몸은 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됩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가 원한 대로 잘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또 직장에서도 승진 잘 되고 또 자식들은 착하고 공부 잘하고 남편은 또 바람 안 피우고 자기만 사랑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어준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럼 이제 다음에 편안히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는가? 사람이 편안하게 죽으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몸에 병이 들면 편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아프고 고생하고 옆 사람 고생시키다가 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히 죽기 위해서는 병이 없어야 되는 것은 또 기정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에 사람이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는다, 이 말은 인간이 원한 모든 욕심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바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참 지지리도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다, 또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편하게 살고 편하게 죽는 것은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전혀 먼 그런 얘기였습니다. 돈 없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 따라 몫으로 일하면서 컸지 않습니까? 그 몸은 편안한 삶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몇 년 동안도 집도 없이, 거할 것도 없이, 돈도 없이 그렇게 낙원으로 떠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가지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건 역시 편한 죽음은 또 아니었다 볼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뭔가 편하다는 것하고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생만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그 몸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마음은 또 어땠는가? 우리가 볼 때에 몸이 고생하면은 마음도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참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신 들어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런 자기 인생 때문에 과연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을 하고 마음이 괴로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은 육신이 당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평안이었다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함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다. 결국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이것은 선뜻 우리 마음에 쉽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가령 뭐 몇십억짜리가 되는 아파트를 지어놓고 여기에 들어오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뭔가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살면은 참 좋고 진짜 편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실제 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와 닿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들어간 평안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될 예수 안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는 이런 의문이 일단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예수 안이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보고 예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자신있게 예수님 안이라는 걸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사는 아파트처럼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또 내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물체도 아니고 또 우리 육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걸 물 좀 갖다 주십니까? 그 예수 안이라는 걸 듣긴 듣지만은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에어컨을 틀어도 제가 손해봅니다. 높은 데 바람이 제가 다 와가지고 지금.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앞에서 말한 대로 돈으로 주어지는 그런 평안이고 세상이 잘됨으로 주어지는 평안이고 자식이 잘됨으로 주어지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사라지면 평안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세상 일이 잘 안되면 평안 역시 사라지는 겁니다. 또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안될 때 역시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근심과 연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이런 세상과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돈과 상관없고 자식 문제,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평안이라는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 고맙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평안이었죠. 또다시 아내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다면은 뭐 아버지 아내 이런 말이 나름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어쨌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였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아내 아버지는 내 아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아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던 것인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안에 계실 수가 있었냐고 하는 거죠. 그건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고 또 그 마음과 생각에 순종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진 생각과 그 마음이 아버지의 생각 마음과 같은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몸으로 오셔가지고 고생하시고 비참한 죽음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일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 때문인지 그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생과 괴로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평안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과 그 생각을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아가신 것 이것 자체를 가지고 예수의 평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도 뭐냐면은 어떤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교회로 들어오는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그 생각과 같은 생각이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주셔라 이런 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자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주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봐서 알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낙심을 해요. 그런 우리가 만약에 인생은 내 원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이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에 대한 그 뜻에 동조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생각과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과연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게 신자에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또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가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절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왜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대거진 일과 상관없이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말한 대로 나오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고향 땅을 떠날 때는 자기들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풍족하게 나갔지만 결국 빈손이 되게 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되돌리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빈손이 되어진다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기에 대해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과연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안에 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느냐는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 마음이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큼 항상 예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한 귀한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더 나에게 중요하고 더 관심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에서 듣지 못하는 그러한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귀한 것이 뭐냐는 이걸 먼저 우리 속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진짜 귀한 게 뭐냐,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고 살았던 그 영생의 문제를 우리 마음에서 다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나오미가 그 잃어버린 남편 엘리멜렉입니다. 그 엘리멜렉의 자리에 대신 보아스가 세워지는, 이런 얘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죽고 대신 보아스가 있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엘리멜렉을 잃게 하시고 대신 보아스를 세우시는 그런 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뭐 지금 있는 남편 데려가시고 다른 남편이 세워준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을 바꿔준다는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뭔가 마음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힘드는 것을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의지했는데 이걸 잘라버리고 다른 의지할 걸 대신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먼저 일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여인으로서 이방 땅으로 갈 때에는 의지하는 분명히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자기를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고향을 떠난단 말이죠. 그렇게 나오미가 의지했던 남편과 아들을 데려가시고 하나님 데려가셔버리고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금 1절에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력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재물도 좀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있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영향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이걸 뜻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뭐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재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또 이삭을 주러 온 룻을 대하는 그런 모습 봐도 보아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보아스와 룻이 서로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모함제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인애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 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은 어쨌든 먹고 이제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추수할 때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것, 다시 말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룻이 가는 겁니다. 이삭을 줍고 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 보면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할 때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던 그 법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모퉁이에 있는 곡식도 베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두라, 이런 그 법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법을 주시다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런 걸 주신 거라면은 그들에게 이삭을 죽도록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먹을 것을 많이 주신다든가 땅을 주면 되는 것인데 왜 남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이삭을 남겨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이건 단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세운 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세운 법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추수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거든요. 이걸 잊지 말라고 그들 속에 가난한 자를 잊게 하시고 그들을 밭에 보내가지고 이삭을 줍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있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옛날 자기들의 처지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룻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지금 어떤 처지냐면은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이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루데기에서 달라진 첫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는요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방식이었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자기들 일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모든 힘을 다 잃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땅에서의 삶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빈손으로 만드시는지 압니까? 왜 우리에게 빈손대라고 요구한지 아십니까?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빈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걸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으면 있는 게 많을수록 내 손에 있는 것이 날 살린다 이런 생각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낙심을 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은혜를 입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산다는 이 생각은 내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게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단 말이죠. 근데 이삭을 줍는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가니까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루데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일이 단지 사람에게 우연으로 느껴지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보면서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고 이삭을 줍는 그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었다 이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너는 이제 다른 밭에 가가지고 이삭 줍지 말고 여기 내 밭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이삭을 주어라. 또 남자들에게는 저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룻을 지킨다는 겁니다. 또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또 먹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죠. 이런 보아스의 말에 룻이 어떻게 합니까? 팔짝 엎드리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에 나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어찌에 나 이런 날을 돌아봅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이곳에 왔다면 내가 그런 말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이 말에 룻이 말하기를 13절에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신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신의를 이루어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아스와 룻의 대화인데 이 보아스와 룻의 대화에서 여러분 뭔가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보면서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와 신과의 관계 속에 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이방여인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에게서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의미한 말이거든요. 자, 이런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나 우리 신자들에게 나와야 될 고백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본다면은 우리가 어디 예수님 베푼 은혜를 당당하게 고개 들고 받을 자격이 있냐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 베푼 은혜에 대해서는 루처럼 엎드려가지고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신앙에서는 은혜를 갖다가 마치 내가 받을 것을 받는 것처럼 빌려준 것을 받아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받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꼭 내가 맡긴 걸 다시 찾는 것처럼 내가 믿어줬으니까 은혜 주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이 뭔가 우리 한구석에 숨어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신자로서 자기 처지를 아는 신자라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앞에서 루처럼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베푸심이 어찌미니까 이런 감격과 감사가 나와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릅니다.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룻은 이방여인입니다. 룻은 그 관계를 잘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어찌입니까? 이런 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신자라면 이러한 룻의 자세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십니다. 룻의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예수님을 대하는 오늘 우리들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예수 앞에서 주님 와 은혜 안 줍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룻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사실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아보신 주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 베푸는 분이고 우린 당연히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 뭔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그 일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는 모습이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를 돌봐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보아스가 한 일을 보면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보아스 한 게 뭡니까? 기껏해야 하면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 주어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또 남자들에게 저희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막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밭을 갖다 몇 마디 떼준 것도 아니고 추수한 곡식 중에 몇 가마니를 갖다 룻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이삭을 줍는데 그냥 내 밭에 계속 주으라는 겁니다. 그게 보아스에 주신 것 주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 그것을 엄청난 큰 은혜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은혜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여인이라는 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거든 말입니다. 그 생각이 살아있었어요. 이걸 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에 마치 나는 은혜 받지를 못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줬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건 사실 은혜를 하나님이 안 준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지 못한 게 아니고 이미 베풀어져 있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작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 것보다 작게 보이기 때문에 이미 주어져 있는 은혜를 은혜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큰 것을 바라고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한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한 지금 되어진 것에 대해 항상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이 베풀어진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 줍고 있는데 딴 데 가지 말고 계속 내 밭에 이삭 주어라. 여러분 그 말이 과연 루데기에서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 사고로 생각하면 큰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룻은 이방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조차 들을 자격이 없는 그런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그 룻의 그 말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봅시다. 이삭을 줍고 살아간다, 그것을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아래에서 계속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밥 세끼 먹는 거 이건 말고 더 나아가서 좀 더 모아가지고 내 노년 준비할 수 있는 돈도 좀 허락하시고 내 자식 문을 풀어주이소 이런 마음이 튀어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튀어나올 때에 내 밭에서 하나님이 내 아래에서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아가라 이 말이 은혜로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 과연 큰 은혜로 다가오냐 그 말입니다.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 거. 곡식을 몇 가마니 거둔 게 아니고 이삭을 줍는 조그만 그런 처지에 있는데 보아스가 내 밭에 이삭 주우라 그 말에도 감격해야 감사하고 나온다는 것은 결국 룻이 자기 처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이런 답밖에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감격하려면은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를 깊이 깨닫질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세상만 생각하면서 나만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뭔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방인된 자가 바로 우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려야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봤을 때에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라한 집에 살아도 은혜고 못 입고 못 먹고 살아도 은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평안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알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12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이 한 일을 어떻게 옵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의 그 행위는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아온 것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보면요 마치 룻이 스스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겠지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일도 말했지만은 만약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살아있고 모압에 자리 잡은 그런 형편에 잘 살고 있었다면은 그래도 과연 고향으로 돌아올 마음이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을 했겠냐 그 말입니다. 손에 쥔 게 있는데 가진 게 있는데 네가 가진 게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겠습니까? 결국 모압을 다 이렇게 만드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려고 하게 된 그건 결국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만드심으로 빈손대게 하심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하기는 커녕 하나님의 날개를 떠나려고 하십니까? 날개를 떠나서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그런 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말고 다른 날개를 만들려고 해요. 돈을 내 날개로 삼으려고 하고 자식을 잘 키워 성공시켜가지고 자식을 자기를 보호하는 날개로 삼으려고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를 요구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식의 날개 아래 거하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 효도를 요구한단 말이죠. 자식을 날개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실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자식의 날개 아래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 자식으로부터 보호받으려 하는 그 날개를 떠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돌이키기 위해서 때론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속썩이게 만들고 부모를 갖다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나오미와 룻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일이 눈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바로 내 자신에게서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까지 나아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했다 또 넘어졌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을 두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가 계획한 일은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성공했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실패는 결코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땅하죠.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보면은 누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게 예수님을 대하는 신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보다 못합니다. 근데 당신이 그런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루스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같이 그래요.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 걸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에 거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하나님 일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괴롭게 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도 하시고 고통으로 집어넣기도 하신다는 것, 근데 그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수국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재물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로, 그 은혜 아래 돌아오게 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진짜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생명을 소중히 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라면 분명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분명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희망과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빛이란 게 처음에는 의심이 가고 희미한 빛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재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주님이었구나, 이것까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분명히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가 신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로서 이 말씀을 대하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기쁨과 힘과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자로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이 시간도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지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 말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로 다가오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간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먹게 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의 고통과 괴로움들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넘어진 일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우리 역시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밝히 보고 살아간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인간이 있음을 잊지 않고 나옴으로 인해서 주께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 아픈 은혜였던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행여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의 것을 힘으로 삼는 게 있거들랑 그걸 잘라내버리시고 그 자리에 대신 주님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